아,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탈리아 북부에 구비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성 프란시스코가 말년을, 그 삶의 말년을 보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프란시스코가 머물고 있던 이 시기에 이 마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속에 살던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밤마다 산에서 내려와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늑대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해치고 있는 그 늑대가 그처럼 무섭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필경 어떤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저 늑대를 통하여 사랑은 어떤 악이나 두려움도 없애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늑대가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마을 청년 한 사람과 함께 늑대가 출몰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늑대 한 마리가 이빨을 벌리고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로 으르렁 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내 놀라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며 늑대 쪽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늑대여.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늑대의 으르렁 소리가 그쳤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우리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이처럼 찾아온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마을로 내려와서 다정하게 살았으면 하고 있단다. 자, 내 생각은 어떠니? 나하고 약속하지 않겠니? 그런 다음 늑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늑대는 멀찍이 물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을 한번 건너다 본후 천천히 다가와서 프란시스코가 내민 손에 자기 앞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눈길과 늑대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프란시스코와 늑대는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프란시스코는 몸을 구부리고 늑대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 역시 프란시스코의 깊고 넓은 영성과 사랑에 감복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늑대는 프란시스코를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구비오 마을로 내려와서 2년 동안이나 함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성의 삶을 살다간 성 프란시스코는 이 구비오의 늑대의 이야기 속에서 성 프란시스코가 자신 안팎의 폭력성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딪혀야 할때 오히려 약하게 다가가는 이 프란시스코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3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참 역설적입니다. 약할 때 강하고 어리석을 때 지혜로운 것이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죠.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운동가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중 하나는 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가 약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헬레니즘의 지혜로 포장하지 않고 로마의 웅변술로 그 설교를 각색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너무 지혜롭고 유창하고 멋지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물건이며 아볼로는 무슨 물건이냐?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나는 만물의 찌끼, 시궁창에 내다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존 스토트 박사는 오늘날 세계 곳곳을 다녀보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송구영신예배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죠. 옛날 한국교회는요 참 약했고 가난했고 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너무 커지고 강해지고 또 스스로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실망과 또 불신을 받는 사악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약해지고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약해지셨고 또 가난해지셨고 비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기독교 영성은 바로 이 약함에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공식이 깨져버려서 참 속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제자들더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미리 예비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착한 삶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도르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준비가 요빠에 마련되었고 또 고넬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가 가이사랴에 준비되고 마련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함은 이렇게 전도자와 목회자의 귀중한 자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만큼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할 인정과 사랑이 많은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유창한 설교보다 정통 신학 강의보다 뜨거운 체험보다 상처 입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선함과 사랑의 착함이 더 필요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또 변방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같아도 쉽게 생각해보면 자기중심 또 자기집중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구약 말씀을 보면요, 밖을 향해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그의 관심을 자기 본토나 아비집에 두지 않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두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명을 맡기실 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머물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미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이 이스라엘이 아닌 앗수르 구원에 있음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 변방 중심적이었습니다. 당시의 니느웨라고 하면은요 이 시대의 니느웨는 악의 축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또 하나의 악의 축이었던 애굽과도 이스라엘이 교류하고 함께 세상에 복이 되는 날이 온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말씀만 그런가요?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방지향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 이 지역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등 주변과 이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당시에 저주받았다라고 부르던 나병 환자들과 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분부하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 달려갔던 이방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도 생각해보면 늘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십자군 전쟁으로 죄악을 저지른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던 토마스 선교사와 마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요, 이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선교들도 자기 나라가 아닌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이처럼 유약하고 또 착해 빠지고 중심이 아닌 주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가 지적이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늑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처럼 두벌 옷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난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선언하면서 절대적 청빈과 완전 무소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지식과 학문도 다 버렸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기도처럼 평화의 도구로 사는 그 삶은 버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60년간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을 이어온 김장아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되어서 진짜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김장아 선생님의 인터뷰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이 본인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는 이 김장아 선생님의 한결같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인데 이 기자는 전통적인 취재 방식을 포기하고 도움받은 이들의 증언들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준다는 생각도 없이 줬다는 기억도 없이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을 발견한 감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 새해가 시작될 때에 이 말씀을 뽑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고 또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바로 이런 격려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른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짜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삼켜질까 두렵고 착해 보이면 이용당할까 두렵고 중심에서 멀어지면 뒤처질까 길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주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며 약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착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이제 중심지향적이 아니라 변방지향적 밖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회복하는 2024년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조금 더 영악해지기 위해서 나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늘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약해지고 착해지고 중심지향적 삶이 아니라 주변지향적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지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되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도 그 궤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